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어제 약 90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러시아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며 러시아는 2년 안에 시리아 내 ISIL을 격퇴하고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양국 군이 시리아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과정에서도 각종 국제 현안들에 대한 확연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강대국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옛 소련 국가들의 군사 지원을 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핵합의는 새 시대에 전기를 마련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합의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잊지 않겠지만 개발과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평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어제 유엔 총회에서 처음 행한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쿠바 관타나모 군사기지 불법 점거와 쿠바를 대상으로 한 선전 방송의 중단,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그러면서 쿠바 정부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유지되는 한 유엔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예멘에서 결혼식 도중 공습을 받고 숨진 사람 수가 적어도 130명에 달한다고 유엔과 현지 병원들이 밝혔습니다. 예멘 남서부 와히자 마을에서는 어제 결혼식 행사장에 공습이 가해져 이 자리에 참석 중이던 하객들이 대거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이번 공습을 가했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사우디 주도 국제연합군은 자신들의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은 지난 3월부터 후티 반군들을 겨냥해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민간인 피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멘의 내전 사태는 후티 반군이 지난해 수도 사나를 장악하면서 1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예멘 내전 과정에서 반년 만에 2,35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들은 양측 모두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오늘 성명에서 올 들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온 난민 수가 오늘 현재 52만 2,1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1만 9천 명이 유럽으로 유입됐던 것에 비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아 벌써 2배 이상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또 이처럼 위험한 항해에 나섰다가 사망한 난민 수도 2,892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오늘 20대 이라크 청년 한 명이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유로터널을 이용해 영국으로 향하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기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바로 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대 발표를 했었죠. 잠시 뒤에 주요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지만은요. 인류 최초로 화성에 개천이 흐른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같은 중대한 연구 결과를 주도한 인물이 25살 먹은 청년인데요. 지금 행성학 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루엔드라 오히야라는 이름의 미국인인데요. 이 청년의 고향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네팔입니다. 10살 때 미국에 온 이민자인데요. 서양의 전자음악인 헤비메탈 중에서도 아주 어두운 데스메탈을 좋아하고요. 공상과학 소설에 빠져서 시공후 초월에 오갈 수 있는 타임머신을 발명하고 싶었던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청년이 어릴 적에 네팔에 살면서요, 높은 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산에 대한 관심은 물리학과 지질학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줬고요.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학도로 성장을 한 건데요. 이 청년도 지금 좀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사가 발표한 내용은요. 애초 이 청년의 학부 졸업 논문 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지 예상을 못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런데요. 이 지구과학 연구원으로서도 큰 관심이 가는 청년인데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운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지적인 깊이와 영향에 대한 것은 뭐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는데요. 이 학생의 외모 역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얼핏 보기에 체격이 좋아 보이고요. 머리는 짧고 턱수염을 아주 길게 길렀습니다. 전자음악을 하는 가수처럼 귀를 크게 뚫고요. 가죽줄로 목걸이를 했던데 예전에 음악을 하면서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 줄 알고 과학으로 전향을 한 건데 여기도 별로 돈은 안 된다는 이런 농담을 던질 줄 아는 성격의 소유자네요. 어쨌든 이 청년 이름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유 루엔드라 오히야. 우주과학 역사에 기록된 이름이니까 말이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비구름 잔뜩 꼈습니다.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높고요. 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16도에서 22도,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13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역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6도에서 2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오일리언스가 부릅니다. Dance with me 들어보시죠.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저소득층에게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파격적인 세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예.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잠정 예산안이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했다는 소식, 또 화성 표면에서 흐르는 물 흔적을 발견했다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발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 최근에 지지율이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어제 세금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저소득층의 연방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고요. 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7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 연방소득세 과세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눴는데요.
네.
이 소득에 따라서 0%, 10%, 20%, 그리고 25%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경우 한 해 소득이 2만 5천 달러 미만, 또 부부의 경우 5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연방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네.
그런데 그냥 면제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세금 보고를 할 때 내가 이겼다, I won, 이렇게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답다고 해야 될까요? 좀 재밌네요. 그런데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해 10만 달러를 버는 부부가 있다고 하면요. 이 5만 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 나머지 5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요.
네?
10%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현 세법 아래서는 이런 부부의 경우 11,400달러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트럼프 세법 아래서는 5,000달러만 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득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가요?
부자들도 이 소득세 혜택은 봅니다.
네.
현재 한 해 41만 3천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은 약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이 세율이 크게 내려갑니다. 개인이 한 해 15만 달러, 부부가 합쳐서 3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의 경우 25%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부자들한테 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율을 낮췄네요.
네, 그 소득세 세율은 낮추지만 그동안 부자들이 누리던 여러 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없앤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미국 정부로서는 증세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네.
트럼프 후보는 또 상속세를 없애겠다고 다짐했고요. 기업이 내는 법인세 역시 현행 35%에서 15%로 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이나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그러면은 정부 세입은 줄 것이고요. 연방정부 적자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세금을 덜 내면 그만큼 이 돈이 남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돈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거나 이 외식을 한다거나 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건데요. 또 법인세가 내려가면 또 기업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경제 성장률을 6%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제프시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경제 성장률 4%를 약속했는데요. 그것도 너무 높다, 실현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트럼프 후보가 약속하는 6%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네, 별로 그 현실성이 없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네.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란 건데요. 이 경기 침체가 끝난 뒤에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한 해 평균 2.2%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이래 경제 성장률이 4%에 미친 일이 여전히 없습니다.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후보의 이번 세금 공약은 공화당의 기본 정책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이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성 정치인이 아니란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또 막상 세금 공약 내용을 보니까 또 기존 공화당 정책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처리해야 할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 예산안이 내일 자정까지 통과하지 않으면요,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 이를 막기 위한 잠정 예산안이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2월 11일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잠정 예산안이 어제 77대 19로 절차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절차 투표를 통과하려면 60표, 60표가 필요한데요.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했고요.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합세하면서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네, 이 필리버스터라면은 보통 한국말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오랜 시간 계속 그 연설을 하는 등으로 그 가진 방법으로 질질 끌면서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걸 말하는데요.
네.
상원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법안에 반대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 투표에서 60표 이상을 얻을 경우 그렇게 해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이번에 잠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 문제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이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거래하는 듯한 그런 대화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일부 보수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태아의 장기를 불법으로 매매하고 있다면서 이런 단체에 국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서 이 연방정부 폐쇄 사태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이 공화당 지도부를 곤란하게 했는데요.
네.
하지만 공화당의 미치 맥커넬 상원 원내대표와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어떻게 해서든 정부 폐쇄는 막겠다는 입장이죠.
네, 지난주에 맥커넬 원내대표가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이 빠진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죠.
네, 맞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는 예산안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최종 표결에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그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 공화당 의원들이 60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거죠.
예.
따라서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잠정 예산안을 일단 추진하기로 한 거고요. 어제 이 예산안이 절차 투표를 통과한 겁니다.
네.
일단 이 절차 투표를 통과한 이상 최종 표결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잠정 예산안이 이 상원만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또 하원도 똑같이 통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하원에서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하원에서도 통과할 것이란 추측이 우세한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사퇴 발표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는 10월 30일부로 하원 의장직 그리고 또 하원 위원직에서 모두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베이너 의장은 장기적인 지도부의 혼선이 의회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거라는 그 판단이 들어서 의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베이너 의장은 가족기획협회의 예산과 관련해서 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이 갑자기 사퇴 발표를 하면서 이들 의원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잠정 예산안이 좀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이너 의장 역시 이 잠정 예산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거란 자신감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 주말 그 CBS 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원이 이 상원의 잠정 예산안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가족기획협회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요. 어제 화성 탐사와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했죠. 화성에서 흐르는 물 흔적을 발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은 물이 전혀 없는 건조한 행성이고 또 사막 같은 것이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 화성에 대한 인식을 180도 뒤집는 내용이 발표된 겁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짐 그린 나사 워싱턴 본부 행성과학국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hat we're going to announce today is that Mars is not the dry, arid planet that we thought of in the past. Today we're going to announce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liquid water has been found on Mars.
네, 이 화성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행성이 아니란 겁니다.
네.
특정한 상황에서는 화성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건데요. 이 화성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됐다면 이 생명체도 있지 않을까. 혹시 또 그 생명체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화성이 지구하고 비슷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 화성은 따뜻한 소금물 바다와 맑은 담수의 호수가 있는 지구와 매우 비슷한 행성이었을 것으로 나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 바다와 강이 사라졌다는 거죠.
네.
하지만 나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성 표면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이 100m 길이의 어두운 줄무늬가 보이는데요. 이는 최근에 흘러내린 물로 추측됩니다.
네.
이 소량이라도 현재까지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건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고 적어도 그 미생물은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나사의 발표에 맞춰서 또 과학 잡지에도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대 등에 소속된 과학자들이 과학 잡지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관련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조지아 공대 대학원생으로 이번 논문에 참여한 루엔드라 오이아 씨는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물은 소금기가 많은 액체로 이 물이 어디에서 생성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금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물줄기를 이루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물줄기는 계절에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화성이라고 하면은 온도가 매우 낮은 그러니까 추운 행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이 어떻게 얼지 않고 흐르는 걸까요?
네, 그 흐르는 액체에 소금기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
이 물에 염분이 있으면 어는 점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화성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화성에 물이 발견되면서 화성 연구에 또 더욱 활기를 띨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사 측은 이번 발견은 이 지구 밖의 생명체 연구는 물론이고 앞으로 화성이 우주 비행과 유인 탐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 연방의회가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에 9월 30일까지라서 9월 30일까지는 예산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을 짜야 하는 시기가 오면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시퀘스트레이션인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시퀘스트레이션입니다.
네. 영어로 sequestration이라고 하면은 법률 용어로 가압류를 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줄여서 sequester라고 하는데요. 근데 연방 예산과 관련해서 이 말을 쓸 때는 뜻이 약간 다릅니다.
네.
sequester라고 하면 이 특정한 재정 정책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연방 예산을 자동으로 줄이는 과정을 뜻합니다.
네. 그런데 특정한 재정 정책의 목적이라면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재정 정책이 내세우는 목적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연방 재정 적자, 그러니까 나라가 진 빚을 줄여서 나라 살림살이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겁니다.
네.
다시 설명하면 미국의 시퀘스터는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방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미국이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게 역시 재정 적자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진 빚은 재정 적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이 쌓이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조입한 장치가 바로 시퀘스터입니다.
네.
이게 지난 1985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때가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죠.
네.
당시에 재정 적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연방의회가 균형 재정과 긴급 적자 관리법을 만들고 적자 규모가 기준을 넘어가면 예산 지출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재정 적자 감축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또 미국이 재정 적자를 모두 털어버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85년에 한시적으로 효력이 있는 시퀘스터 관련법을 도입했던 미국 정부가 90년대에 들어서도 비슷한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90년대 말에 빚을 다 갚고 균형 재정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2000년대 들어서 변하는데요. 2000년대 초에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자 재정 적자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2011년에 미국의회가 행동에 나서는데요. 연방의회가 이해 버짓 컨트롤 액트, 즉 예산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의회가 이 예산관리법을 통해 일단 연방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퀘스터 체제를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재정 적자 감축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이 시퀘스터는 1985년 법이 아니고 지난 2011년에 나온 예산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시퀘스터는 바로 이 예산관리법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됩니다. 그런데 시퀘스터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알려면 일단 이 예산관리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아까 이 법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관리법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두 가지 방안을 동원하는데요. 하나가 스펜딩 캡스고요.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시퀘스터입니다.
네, 스펜딩 캡스라면은 예산 상한제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 쓸 수 있는 예산의 최대치를 말하는데요.
네.
예산관리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해 짜는 예산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예산에 제한을 두면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걸 노리는 방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퀘스터는 이미 설명해 드렸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정부 예산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걸 말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예산 자동 삭감 제도를 뜻하는 sequestration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요. 예산 관리법에 있는 방안이 예산 상한제하고 sequester라고 했죠. 자, 아까 예산 상한제는 2011년부터 또 2021년까지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sequester는 언제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네, 먼저 이 시퀘스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시퀘스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회가 예산관리법이 정한 스펜딩 캡스를 지키지 못하면 초과된 규모만큼 해당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겁니다.
네.
매년 의회의 회기가 끝난 다음에 이 의회 예산관리처가 연방의회가 만든 예산안들이 이 예산관리법이 못 박아놓은 스펜딩 캡스를 지켰는지 조사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시퀘스터가 적용 집행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예산 항목 가운데 몇몇은 이 예산 상한제, 그러니까 스펜딩 캡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방의회가 그 법이 정한 스펜딩 캡스를 그동안 잘 지켰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종류의 시퀘스트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네, 2011년에 나온 예산관리법은 연방의회가 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일명 이 조직이 슈퍼위원회로 불리는데 연방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예산관리법은 재정 적자를 10년 동안 최소한 1조 2천억 달러를 줄이는 방안을 이 슈퍼위원회가 만들어내야 되고 연방의회가 이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서 실행해야 한다고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펜딩 캡스라면 예산 상한제로 재정 적자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 시퀘스트로 1조 2천억 달러의 적자를 더 줄이라고 규정한 건데요. 만일에 이 슈퍼위원회가 재정 감축 방안을 합의해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의회가 슈퍼위원회가 내놓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또 이 설정된 액수가 지정된 목표에게 이르지 못하면 2021년까지 예산을 해마다 자동으로 깎아서 이 감축 목표액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네. 자, 만일 이런 시퀘스터가 실행되면은 어떤 항목의 예산이 깎이나요?
네, 이 현행법은 시퀘스터가 적용되는 분야로 국방 분야와 비국방 분야를 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시퀘스터가 요구하는 감축액은 이 국방과 비국방 분야의 각각 절반씩 감당합니다.
네, 그럼 이 경우에는 국방하고 비국방 분야에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예산을 다 깎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예. 사회보장기금이나 제대군인 혜택, 연방개인연금이나 군인연금, 그리고 저소득층 유료보장제죠. 메디케이드 등은 이 시퀘스터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네.
반면에 메디케어, 즉 노인 의료보장제는 시퀘스터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하지만 이걸 시퀘스터로 깎을 수 있는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시퀘스터가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민주공화 두 당 위원들 동수로 구성된 슈퍼위원회가 제 예산관리법이 규정해놨던 시한 안에 적자 감축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 3월 1일부터 시퀘스터가 공식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퀘스터가 본격적으로 완전하게 집행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연방의회가 이 시퀘스터 때문에 생기는 예산의 부족분을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메꿔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법들도 효력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법을 만들지 않으면 2016년 1월, 내년 1월부터 시퀘스터가 정말 본격적으로 집행되는데요. 이 신년 예산안 표결 시한을 앞둔 연방의회가 이 시퀘스터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릅니다. A Thousand Year 골라봤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영화 노예 12년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지난 시간은 자유인으로 살던 흑인 솔로몬 로스럽이 납치된 뒤에 노예가 돼서 가진 고생을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런 일이 당시에 미국에서 흔했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예 수요가 많았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브라이트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Well, not terribly common in terms of numbers.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 남부에서 목화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노예가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당시에는 노예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노예를 매매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노예 사냥꾼들이 자유인 신분인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된 흑인들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수백 명이나 아니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요, 영화 노예 12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어떤 내용 소개됩니까?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노스럽이 두 번째 주인에게 팔려간 뒤에 마침내 자유를 찾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I believe David is skulking about the premises somewhere. He wants you dead. And he will have it, so it's no longer safe here.
솔로몬 노스럽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백인 목수 티비츠를 때린 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노스럽은 농장 관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는데 백인 주인 포드는 이제 노스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스럽을 다른 농장주 에드윈 앱스에게 팔아넘긴다.
And that servant, which knew his lord's will, which knew his lord's will, and prepared not himself.
새 주인 에드윈 앱스는 거대한 목화밭을 가졌다. 앱스는 노예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다.
240 for Bob. What you got for James? 295 pounds. It's real good, boy. It's real good.
주인 앱스는 매일 노예들이 따온 목화의 양을 따져서 평균에 못 미치는 양을 따온 노예들에게는 잔혹하게 매질했습니다. 농장주 앱스는 또 술을 먹고 기분이 좋으면 자는 노예들을 전부 깨워 흥을 도드라하며 노래하고 춤추게 합니다.
앱스의 농장에는 패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노예가 있다. 패시는 농장에서 목화를 가장 많이 따는 최고의 일꾼이지만 남자 주인 에드윈 앱스가 원하면 몸을 맡겨야 하는 신세다. 주인의 애첩 노릇을 하던 패시는 이를 질투하는 주인 여자의 괴롭힘에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낸다. 화가 난 여주인은 툭하면 패시에게 물건을 던지고 패시를 때린다.
Oh, eggs. End my life. Take my body to the margin of the swamp. Take me by the throat. Hold me low in the water until I steal and without life. Bury me in a lonely place of dying.
I don't do no such thing.
남자 주인의 성폭행과 주인 여자의 괴롭힘에 견딜 수 없었던 패시는 어느 날 로스럽을 찾아와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로스럽은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려고 패시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It's cottonworm. It's a plague. It's damn biblical. Two seasons God done sent a plague to smite me. What I done that God hates me so. is that godless lot. They brought this on me.
한편 앱스의 모카밭에 어느 해 병충해가 번져서 목화 농사를 모두 망칩니다. 그러자 앱스는 손해를 줄이려고 자신의 노예들을 인근 사탕수수 농장에 빌려줬습니다.
Oh, pick this cotton.
Pick this cotton.
Oh, pick this cotton.
Oh, pick this cotton.
Man ain't mean, boys.
Man ain't mean.
Oh, man ain't mean, boys.
Man ain't mean.
노스럽과 앱스의 다른 흑인 노예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다가 병충해가 잦아들자 다시 앱스의 목화밭으로 돌아온다. 주인 앱스는 여전히 목화를 많이 따지 못한 노예를 매질하고 패시도 계속 주인 여자의 등살에 시달린다.
It's a simple enough request. I only ask that you deposit a letter at the post office of Marksville and that you keep the action an inviolable secret forever.
이런 가운데 노스럽은 주인의 종이를 빼돌리고 나무 열매로 잉크를 만들어 몰래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노스럽은 편지에서 자신이 루이지애나에 잡혀있다는 것과 어서 와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요청한다. 노스럽은 목화밭에서 함께 일하던 백인 암스비에게 편지를 붙여달라고 부탁한다.
Well, Armsby told me today that I had one that needed watching. Oh, he would run away. When I asked him why, he said, "You come over to him and want him to carry a letter."
노스럽이 백인 암스비에게 이렇게 위험한 부탁을 한 이유는 알거지 신세가 돼 앱스의 모카밭에서 일하던 암스비가 흑인들을 스스럼 없이 대해서 노스럽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스비는 노스럽의 부탁을 바로 주인 앱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노스럽은 주인의 추궁을 받지만 노스럽은 주정뱅이 암스비의 말을 믿느냐고 반문해서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What amused me just then was your concern for my well-being in this heat when, quite frankly, the condition of your laborers.
Condition of my laborers?
It is horrid.
The hell?
It's all wrong. All wrong, Mr. Epps.
이런 가운데 백인 베스가 앱스의 농장으로 와 집을 짓는 것을 도웁니다. 그런데 베스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흑인들을 보고 주인 앱스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주인 앱스는 흑인들이 자기 물건이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베스는 노예 제도가 미국 전역에 퍼진 병이라고 반박합니다.
You truly do. Then I ask, I beg that you write my friends in the North. Acquainting them with my situation and beseeching them to forward free papers.
캐나다 출신인 베스는 노예 제도를 혐오하는 사람이다. 베스는 집을 짓는 현장에서 노스럽이 자유민 신분을 가진 흑인으로 북부에서 몰래 납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노스럽은 베스에게 한 번 더 모험을 걸어본다. 바로 자신이 쓴 편지를 몰래 고향에 붙여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 부탁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던 베스는 노스럽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Platt! Where's the boy called Platt? Come here, boy.
베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앱스의 농장에 보안관이 한 백인 신사를 데리고 나타난다.
Your name is Platt, is it?
Yes, sir.
You know that man?
Mr. Bogle.
Say again?
보안관이 데리고 온 사람은 바로 베스가 붙여준 노스럽의 편지를 받고 달려온 노스럽의 지인 파커시다. 이어 보안관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노스럽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 장면을 본 주인 앱스는 노스럽이 자기 노예라고 주장하지만 보안관은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노스럽을 데리고 앱스의 농장을 떠난다.
Tell me of your family.
Platt. I have a wife, two children.
What the hell? What are your children's names?
Margaret and Alonzo.
What was your wife's name before her marriage?
Ann Hampton. I am who I say.
Where are you going, Platt?
베스가 붙여준 편지 덕에 노스럽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노스럽은 무려 12년 만에 꿈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예, 결국 노스럽은 백인 베스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영화는 노스럽이 12년 만에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했죠.
네, 솔로몬 노스럽이 풀려난 뒤에 한 작가의 도움으로 영화 제목과 같은 노예 12년이란 책을 펴냈는데요. 영화는 바로 이 책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예, 노스럽이 1841년에 붙잡혀서 1850년대에 풀려나는데요. 이 시기에는 미국의 노예 제도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브라이트 씨는 노예가 이 1850년대에 가면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American slaves, just to put it in economic terms, American slaves.
경제 용어로 말하면 1850년대, 그러니까 솔로몬 노스럽이 자유를 얻어 루이지애나를 떠날 때는 노예가 미국 전체 경제에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1860년까지 노예의 가치가 대략 35억 달러쯤 됐는데 이 액수는 당시 철도 산업이나 다른 모든 제조업의 자산을 합한 것보다 컸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노예 12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영화 소개되죠?
그렇습니다. 방금 브라이트 교수의 말처럼 미국의 노예 제도가 정점에 이르면서 미국에서 남과 북의 갈등도 파국으로 치닫는데요.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이 시기 남과 북의 갈등을 그린 영화 라이드 위드 데블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입니다. Today, let's talk about an American English phrase that many people use. That phrase is,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그럼 자넷과 로비 나눈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Oh boy, we're definitely lost. We need to ask someone quickly for directions. How about that man?
Wait, you mean that guy with the big muscles and tattoos? No way. He looks scary.
Don't say that. You can't judge someone by how they look. It should be fine.
Oh, fine. Okay, got the directions. You know what? He was way nicer than I thought he would be. So I guess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See? I told ya.
네, 본문에서 제니시 로버트에게 Oh boy, we are definitely lost. 이런, 우리 길을 잃었어. 빨리 방향을 물어보자. 저 남자는 어때? 라고 하자 로비 Wait, you mean that guy with big muscles and tattoos? No way, he looks scary. 잠깐만, 저기 근육질에 문신이 있는 남자 말하는 거야? 안 돼, 무섭게 생겼어.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제넷이 Don't say that. You can't judge someone by how they look. 야, 그렇게 말하지 마.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야. 괜찮을 거야. 가서 물어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로비,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 길을 물으러 갑니다. 조금 뒤 로버트 돌아와, Okay, got the directions. 됐어, 길을 알아냈어. You know what? He was way nicer than I thought he would be. So I guess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야,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했어. 네가 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라고 말하자 자넷이 See, I told you.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Oh boy, we're definitely lost. We need to ask someone quickly for directions. How about that man?
Wait, you mean that guy with the big muscles and tattoos? No way. He looks scary.
Don't say that. You can't judge someone by how they look. It should be fine.
Oh, fine. Okay, got the directions. You know what? He was way nicer than I thought he would be. So I guess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See? I told ya.
Today's phrase is you can't judge, J-U-D-G-E, judge a book by its cover. This means that you shouldn't judge or form an opinion on someone or something based purely on what you see on the surface. 이 영어 표현은 겉모습으로 속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표지 그림이나 제목만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지만 보아서는 재미없을 것 같은 책이 오히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생긴 것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말라.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레오 세이어가 부르는 When I Need You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2년 9월 29일 오늘 중국과 일본은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수립을 맺는 데 합의한다는 이른바 중국-일본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The first handshake between leaders of China and Japan was in 1972, when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were normalized.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신임 총리는 나흘 전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저우언라이 중국 수상과 회담을 가졌고 그 결과 양국은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청일전쟁, 난징대학살, 난주사변 등 과거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인해 적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오늘 일본과 중국이 중국-일본 국교정상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중국을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후 6년 후인 1978년 8월 중국과 일본은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은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1938년 9월 29일 오늘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정상들 사이에 뮌헨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An era in which Italy, France, Germany, and Great Britain may jointly guarantee the peace of Strike.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 텔란트를 독일에 환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개월 전 오스트리아를 침공해 합병한 독일의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틀란트 지역을 독일에 할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럽 지도자들은 또다시 유럽 지역에 전쟁이 발발할 것을 우려해 1938년 오늘 독일의 민헨에 모여 주데틀란트 할양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헨 회담에 참석한 프랑스의 달라디에, 영국의 체인벌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밤새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하루 뒤 민헨 협정에 서명합니다. 민헨 협정은 체코의 주데텔란트를 독일에 양도하며 테스첸 구역을 폴란드에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일부 지역을 헝가리에 할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전쟁을 예방한 영웅이라는 찬사와 함께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 체코의 나머지 영토까지 점령했고 이에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